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종식과 중동 지역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어제 통화를 했다며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고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바논과 관련해 블루라인 양측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루라인은 지난 2000년 유엔이 설정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뒤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아울러 레바논에서 증가하는 인도적 수요에 대해 논의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1억 5,7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한된 판매는 타이완의 지속적인 군 현대화 및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역량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에 따르면 이번 무기 판매는 미사일 시스템 11억 6천만 달러와 레이더 시스템 8억 2,800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타이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국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중국의 빈번한 군사작전에 대응하는 타이완의 방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26일 이란의 미사일 제조 및 방공망 관련 군사시설에 연쇄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여러 지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하고 집중적인 폭격 작전을 완수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귀환 중이라면서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히가리 해군 중장은 이번 공습이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 목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 등에 따르면 이란 공군 방공사령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방공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했다며 이스라엘군 폭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으로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습과 관련해 이란 외무부는 외세의 공격적 행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여러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요아브 갈라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전과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계획을 기존 22곳에서 16곳으로 축소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괌을 360도 전방위로 적의 미사일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 영향 평가는 작년에 시작해 올해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모든 방어 시스템이 미군 소유지 16곳에 배치될 예정인데 설치 부지수가 기존 22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든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괌은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과 가까워 미국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중요한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괌 일대를 사정거리로 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 달 괌에서 공개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의 주도이자 우리에게도 교육의 도시, 또 미국의 발원지로도 참 잘 알려진 도시인데요. 보스턴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번 화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 야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바로 보스턴 레드삭스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마이너리그 격인 보스턴 포터킷삭스를 방문하여 미국의 야구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은 우리나라의 민속촌과 비슷한 개념으로 첫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졌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퀸시 마켓인데요.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지금도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 보스턴과 매사추세츠가 미국 역사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여행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국의 작은 마을인 포터킷에선 미국의 대표 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마이너리그에 속하는 포터킷 레드삭스 경기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 맥코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이 마이너리그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야구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문화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미처 몰랐던 면들도 많았습니다. 자리로 향하기 전에 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순 없었죠. 네, 야구 경기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간식 핫도그를 제가 샀는데요. 이제 핫도그를 들고 자리를 찾아서 경기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소리 들리시죠? 여기 보스턴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보스턴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응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한국은 응원단의 잘 짜여진 응원전을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떠들썩하고 신나는 분위기라면 미국에서는 좀 더 가족적이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It's 20 minutes away from our house. It's convenient. And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편리하고 또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야구는 미국 특유의 문화 중 하나잖아요.
It's definitely more affordable for families to go see a game.
가족들끼리 야구를 보러 올 때 훨씬 저렴하거든요. 메이저리그 경기는 훨씬 더 비싸죠.
So being able to expose our children to an actual
프로 선수들이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뛰던 선수가 레드삭스나 메이저리그의 다른 팀으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장에 와서 마이너리그 게임을 보니까 진짜 이 열기와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피를 끓게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신이 나고 또 특히 공이 저쪽으로 날아올까 봐 되게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확실히 야구장에 나와서 TV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경기를 보는 게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의 열기를 충분히 느낀 후 사뭇 다른 분위기인 보스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있는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17세기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So Plymouth Plantation was founded in 1947.
플리머스 농장은 1947년에 문을 열었어요. 이곳은 1620년 메이플라워로 뉴잉글랜드 해안에 도착한 초기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생활사 박물관이에요. 도착한 이들은 이곳을 정착지로 삼았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뭔가 미국 영화나 TV쇼에서 보던 이런 세트장 안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옛날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To be able to learn from people who are so immersed.
자신의 캐릭터나 문화에 깊이 몰입한 이곳 네이티브 홈사이트 직원들로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So this is where a flame comes from.
이렇게 불을 만들어요.
Everything we do here at Plymouth Plantation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이곳 플리머스 농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초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저희 연기자들에게는 자료 일체를 제공하죠. 그럼 연기자들은 실제로 1620년에 도착했던 실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연기하게 됩니다. 또 사투리처럼 인물을 연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지요.
Most people do not know how to write.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식민지에는 의외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읽기 능력이 중요하죠. 아주 어렵진 않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물론 농부들에게는 별 쓸모가 없긴 해요. 글을 읽지 못해도 옥수수는 잘 자라니까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은 글을 배우지 않아도 크게 나쁠 건 없어요.
Preserving history in a living form allows us to
역사를 살아있는 형태로 보존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은 단순히 역사를 재현한 곳이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부분이고 우리도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7세기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플리머스 최초 정착민들의 이야기 등 섬세하게 재현된 디테일 하나하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아메리카 원주민분들은 다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이시래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 블루베리, 딸기, 호두, 해바라기 씨를 넣은 옥수수 죽이에요.
이분들은 배우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본인이 자기가 속한 그런 부족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고증을 하고 복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금 이 모든 경험이 마치 제가 진짜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저 혼자만 현대인이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옛날 문화를 배우고 옛날 역사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번 꼭 다시 여기 와보고 싶네요.
보스턴의 상징적인 명소인 퀸시 마켓은 수많은 식당, 가게 그리고 거리 공연으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간식을 먹으며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인 퀸시 마켓인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레스토랑이 다양하고 관광객들이랑 로컬분들이 같이 섞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로 알려진 다양한 디저트 가게도 많고 거의 대부분 음식이 다 로컬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퀸시 마켓을 방문해서 꼭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보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수많은 맛집을 지나 킬버트 앤 포브스 베이크샵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빵집 주인을 만나 얘기도 나눴고요.
So, Kilbert and Forbes was started by John Kerry when he was a lawyer.
킬버트 포브스는 존 캐리가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곳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죠. 바로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그 존 캐리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2004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존 캐리 어머니의 레시피도 아직 남아있고 저희가 새로 추가한 레시피들도 있죠.
진짜 맛있어요.
I love the history. I love that it was one of the first marketplaces to start.
이곳 역사가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이곳은 미국 최초의 장터 중 하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으세요. 아주 멋진 곳이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공연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처음엔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퍼네일 홀에 오디션을 봤어요. 바로 합격했죠.
I've been a magician my whole life, and I was looking for a big.
전 평생을 마술사로 일해 왔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화려한 공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복 탈출을 떠올리게 됐어요.
A lot of people just get freaked out, and they tell me, "Oh my God, I couldn't even watch it. I was so scared."
많은 분들이 기겁을 하세요. 무서워서 가슴 졸이면서 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제가 프로 마술사라는 걸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제 실력을 믿고 제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코믹한 장면과 공연 자체를 즐기시죠.
Quincy Market is a wonderful space and it's an opportunity for performers.
Quincy Market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와 같은 공연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의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하루를 일찍 시작한 탓에 점심기가 되니 금세 배가 고팠는데요. 주민들이 강력 추천한 더킨파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Well, I've been here for 43 years. I was the first female bartender in the history of.
전 이곳에서 43년 동안 일했어요. 전 더킨파크 최초의 여성 바텐더로 아래층 가스라이드 펍에서 일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이곳으로 올라왔죠. 이곳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손님들이 세 줄로 서서 건물로 들어서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자리는 만석이었죠. 매일 저녁 종업원 13명이 일했어요.
No, no gourmet. Durgan Park provides only.
여긴 대단한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킨파크는 아주 단순한 조리법의 양키 요리만을 제공하죠. 허브 없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요.
일단 양이 엄청 많았고 진아를 포함한 직원분들 모두가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마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It's very, very special. It's a part of me.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제 삶의 일부 같죠. 때로는 이곳이 제 진짜 집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 이곳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죠. 저한테 아주 뜻깊은 곳이에요.
맛있는 식사 후 산책을 즐기기 위해 프리덤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 재현가인 롭크린을 만나 역사적 장소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Well, this is the Freedom Trail here that we're walking on. The Freedom Trail is.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프리덤 트레일이에요. 프리덤 트레일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보스턴 내에 위치한 16개의 역사적 장소를 잇는 4km의 길이죠. 1957년에 프리덤 트레일 재단에서 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 도시를 찾은 사람들이 지도 없이 손쉽게 역사적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This is a statue of Samuel Adams. He'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이건 사무엘 아담스의 조각상이에요. 미국 헌법 제정자들 중 한 명이죠. 아주 유명한 웅변가였고 미국 혁명을 이끈 단체인 자유의 아들의 비공식 홍보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전 매사추세츠 수도인 보스턴에서 자랐고 항상 이 도시를 사랑해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 보스턴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죠.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들려주는 게 기분 좋아요.
프리덤 트레일을 걸으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폴 리비엇 기념동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Old North became famous in 1775. This is the church.
올드 노스는 1775년에 유명해졌어요. 이 교회에는 두 개의 랜턴이 걸렸는데 그걸로 보스턴 밖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영국 군대가 렉싱턴과 콩코드로 진군한다는 걸 알렸어요. 바로 그 랜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시킨 촉매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랜턴을 달아요.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촛불이 아니라 전기등을 사용하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어요. 등 하나 켜려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특별한 날이 되면 이 불을 켜는데 매년 애국 기념일 주말에 불을 켜요. 그렇게 랜턴 켜기를 재현하는 거죠.
등불이 의미하는 바도 재밌었지만 폴 리비어가 1750년 최초로 종치는 길드를 만들며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이야기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We are in the bell ringing chamber of the Old North Church. See, there are eight bells.
이곳은 올드 노스 교회의 타종실이에요. 이곳엔 종이 8개 있어요. 8개의 대형 종이 위에 매달려 있는데 종 하나당 무게가 180kg에서 750kg에 달해요. 톱니바퀴와 밧줄에 연결돼 있어서 이 밧줄을 당기면 종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무거워서 추진력으로 움직여요. 종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줄을 당기면 종들은 각각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이런 종소리를 전조타종이라고 부르죠.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아주 정확한 순서에 따라 종소리가 울려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보스턴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도 각자 달랐습니다.
Boston has been my home for over 30 years.
저는 보스턴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방문하기 좋은 곳이고 놀거리도 아주 많아요.
Really, the history here is so wonderful. You're walking on cobblestone.
이 지역의 역사가 정말 멋지죠. 조약돌 길을 걷고 또 샘 아담스와 폴 리비어가 활동하던 거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스턴에 오면 크게 놀라요. 보스턴 사람들이 뉴욕 사람들처럼 거칠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스턴은 따뜻하고 흥미롭고 아주 인상적인 도시거든요. 전 그래서 이곳을 사랑해요.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호떡키 레드삭스의 일일 팬이 되어보았어요. 플리머스 농장의 흥미로운 재현을 통해 마치 17세기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했고 지역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뭔가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매년 2천만 명 여행자들이 이 해양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떠날 시간이지만 다음 여행지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유희명 씨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일한 곳은 한 대기업의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는데요. 그 당시 건강이 좋지 못했던 유희명 씨에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왔어요. 이제 저희 상담사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 나오면 지역별로 몇 명씩 전문 그 상담사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정착을 하게끔 도와주신 분들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회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좀 몇 달만 기다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에 회사 식당 일을 하는데 그 식당에 지금 직원이 한 분이 갑자기 없어서 그 일을 잠깐 하겠냐. 그래서 해야죠. 아무 일은 해야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새벽 4시에 이제 집에서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는데 식당을 처음 하니까 제가 갑자기 여기 열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기능도 없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3천 명 회사니까 이렇게 큰 밥가마 저희가 한원에서 먹던 밥가마 같은 거 20kg짜리 그런 게 여러 개에다가 다 이제 반찬하는 그릇도 다 스테인리스 다 큰 그런 게 기본이고 그런 것도 하루에 어쨌든 세 번을 해야 되잖아요. 세 끼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걸 계속 설거지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어진 고강도 일에 유희명 씨는 입맛도 잃었고요. 그렇게 쓰러져서 잠든 뒤 다시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막 퇴근이 왔는데 어디서 이렇게 죽게 맞은 것처럼 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와서 저녁도 못 먹었죠. 그래도 다음날 또 일을 나가야겠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아픈 몸을 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입맛도 다 이제 잃은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왜 밥을 못 먹냐 그래서 아 저는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점심이 되는데 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했는데 밥을 먹어야 또 이제 기운 나서 일을 할 텐데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걸음 걷기도 어려웠던가 봐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그 주변 분들이 보고 반장분한테 저분이 아무래도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밥도 못 먹지 지금 걸음걸이도 힘들고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얼굴도 막 꼬먹게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과정에.
이렇게 유희명 씨의 상태를 지켜본 동료들은 바로 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그랬더니 지금 몸 상태도 힘든 것 같고 뭐 식사도 못하니까 어쨌든 병원 가라고 저희도 이제 차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같이 한 분이 같이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안정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진료 받고 왔죠. 근데 거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을 할 것 같냐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일을 잘못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좀 못할 것 같다. 좀 해보게 되면.
그렇게 유희명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죠.
사실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힘들어서 밥 못 먹기보다는 그 전부터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예, 북한에서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면서 밥을 못 먹던 상태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가 많이 긴장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위가 안 좋아가지고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접어들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한 일주일을 누워서 알았어요. 밥을 뭐 먹던 밥을 갑자기 먹을 수가 없고 그냥 죽물 먹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생각은 그랬죠. 지금 당장 뭐 제가 뭐 사무직일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개를 해야 되는데 건강은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배우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희명 씨는 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국비지원 교육을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요양보사 교육을 받았어요. 요양보사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컴퓨터도 같이 배우고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컴퓨터를 하면 좀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도 제가 스스로 배워서 알아야지 누가 나한테 배워줄 사람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 모든 이게 한국에서 생활의 시작은 우선 컴퓨터를 알아야 되고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 국정원 한에서 멋이 바뀌도록 교육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유희명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명문 리버럴아츠 공대인 하비머드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좋은 명문 이공계 대학교를 꼽으라면 흔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을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비머드 칼리지는 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우수성과 그 권위에 비하면 그렇게 잘 알려진 대학교는 아닌데요. 하지만 STEM 분야에서는 널리 알아주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교입니다. 이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영문 첫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오늘날 STEM 분야 학문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바로 이 STEM계의 또 다른 강자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비머드는 모든 전공이 STEM 분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래의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비머드 칼리지의 피터 오수굿 입학처장의 소개말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n unusual school. We're a liberal arts STEM school, which makes us practically unique. In higher education.
하비머드는 학부 중심의 STEM 대학으로서 미국의 고등교육계에서도 흔치 않는 독특한 학교라는 겁니다.
Our approach is to make students have a very broad math and science education to begin with. But the way that we teach
하비머드 학생들은 광범위한 수학과 과학 교육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교양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소개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클레어먼트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1955년 광산기술자이자 투자자였던 하비 셀리 머드라는 사람이 자금을 대서 설립된 학교고요. 학교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전교생이 900명이 채 안 되는데요. 이 웬만한 대학은 보통 학부생이 몇천 명이 되고요. UCLA처럼 초대형 종합대학의 경우 학부생만도 3만 명이 넘는 걸 생각하면 이 하비머드는 정말 소형 중에 초소형 대학인 거죠. 내노라 하는 미국의 다른 명문대학들에 비해서 설립 역사도 많이 짧고 이 학생 수도 1,000명 미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하비머드의 우수성에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공계통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비머드의 명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발표에서 하비머드 칼리지는 리버럴아츠 대학들 중에서는 공동 23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박사 학위를 제공하지 않은 학부 중심 공대 순위에서는 늘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명문 공대입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이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아주 높고요. 무엇보다 하비머드 칼리지 출신은 연봉을 많이 받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페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전문 연봉조사 업체가 매년 학교별 연봉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하비머드는 3년 연속 학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학교로 꼽혔습니다. 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 학교 출신 직장인의 중간 연봉이 약 15만 8천 달러로 MIT나 켈테 학사 출신보다도 많다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클레어먼트 칼리지스라고 하는 특수한 대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레어먼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대학이 갖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교수와의 친밀한 접촉 같은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반면에 전공이나 시설 한계 같은 단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합체인 거죠. 물론 각 대학의 고유성은 그대로 간직하고요. 클레어먼트 대학군에는 하비머드 외에도 피처,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먼트 맥케나 등 5개의 학부 대학과 2개의 대학원 등 7개의 학교가 속해 있는데요. 반경 2km 안에 대부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른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물론 학점도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We're a math and science school. We like to measure things. How many of our students do not do this?
수학과 과학 중심의 학교인 하빈모드 학생들은 셈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교차 수강의 장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오스굿 입학처장 얘기입니다. 이 모든 학생이 재학 중에 적어도 한두 번은 다른 학교 강의를 듣고요. 하나도 안 듣는 학생은 없다는데요.
It's an unusual arrangement where students can move between these colleges freely.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대학을 오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비머드 특징의 하나고요. 각 대학이 가족처럼 함께 일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하비머드 칼리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많고 이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재학 중인데요. 백인 학생은 약 2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학생도 약 18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흑인 학생은 40명이 채 안 됩니다. 하비머드 칼리지의 입학 허가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14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하비머드 칼리지는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Really, really hard for an individual to stand out in our applicant pool based on some number.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수만으로 눈에 띄기 어렵다는 게 오스굿 입학처장 설명입니다.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비머드는 스템 학문에 집중하는 특별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훌륭한 공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되기 이전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인문 교육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비머드의 교육 철학이죠. 무용이나 하키 같은 이런 공부 외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이 담긴 교육 과정의 일종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비머드 출신들이 이 직업 현장에서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 그들의 어떤 특징이 현장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는지 어쩌면 오스그 처장의 이야기에서 해답 하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비머드 학비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약 5만 8천 달러, 여기에 기숙사비 약 1만 9천 달러까지 포함하면 1년에 자그마치 7만 7천 달러가량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거의 9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건데요. 다행히 하비머드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학생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비머드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이 지원 학생의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현재 하비머드 칼리지 학생의 70%가량이 성적 장학금 등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비머드는 총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오스굿 입학처장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부담이 제법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오스굿 처장은 말하네요. 하비머드 학생들은 4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85%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비머드는 매년 2월경 패밀리 위켄드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학교를 찾아서 그야말로 떠들썩한 축제장이 펼쳐지는데요. 학교 총장이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 학생들이 교수와 쉽게 친분을 쌓고 즐겁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의 모습을 갖춘 학교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여성 관련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키와 건강 그리고 여자 월드컵 또 김은선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키와 건강인데요. 사실 이 몸무게는 건강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키가 크고 작은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많이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기관인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소개하는 내용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통 유전 또 뭐 영양 상태를 키의 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집안의 내력도 중요하고요. 네. 환경적 요인 모두 뭐 개인의 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영양과 그 의료 서비스, 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 등 기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키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릴 때는요. 생존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네.
성장 발달 단계마다 키와 체중이 크게 변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때 영양 결핍이나 생후 첫 해 그리고 어린 시절 동안 영양이 부족하면요.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아이는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성인이 됐을 때 키가 그 잠재적 최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합니다. 칼슘은 잘 아시다시피 뼈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그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칼슘의 약 99%는 뼈에 저장되는데요. 이 칼슘 저장량은 성인이 되면 일정해지는데 25살 이후에는 그 더 이상 저장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부모의 키가 작아도 잘 먹고 자란 아이들 키가 큰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균 키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에요. 미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0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키가 이보다도 한 반인치 그러니까 1.27cm 정도 더 커진 상태인데요.
네.
과학이 발달했죠. 의료 서비스 좋아졌죠.
네.
영양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삶의 질과 수명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큰 거고 얼마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키가 작다, 크다의 큰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그 인구 집단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1.29cm였습니다.
네.
이 평균 키로 계산한 작은 키는 155cm 이하 정도로 잡았는데요. 반대로 미국 여성의 경우 167cm 이상이면 큰 키라고 봅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여성이 제일 큰데요. 평균 키가 170.4cm입니다.
네. 뭐 나라와 인종에 따라 또 기준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여성은 어떤가요?
자, 세계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료를 모은 2020년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 중국 여성의 평균 키가 162.5cm입니다. 참고로 키와 건강의 관계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큰 키와 작은 키 사이에 해당한다면 건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키가 임신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키가 작은 여성들은 임신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은 조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다른 요소들을 더 신경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출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임신 전과 임신 중 그 체중 증가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거나
네.
첫 아이를 낳고 둘째 계획하신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과의 관련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키와 체중이 암 발병이나 심장 또 혈액 순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일단 암은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키가 크거나 그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높으면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2012년에 약 10만 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키가 작은 여성들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덜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키가 큰 여성은 정기적인 암 검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 혈액이 순환할 표면적이 적으니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심혈관 건강에 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정맥혈전증 위험은 키가 155cm 이하인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특정 의학적 상태에 있어도 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그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약 40%는 어른이 돼도 키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불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키라는 게 뭐 결국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키에 상관없이 정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서 좋은 영양, 규칙적인 운동, 뭐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자 월드컵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FIFA U17 여자 월드컵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러 도시에서 제8회 FIFA 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특이 사항은요. 지금까지는 이 대회가 4년마다 열리고 16개 나라가 참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국도 24개 나라입니다.
네.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은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대회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한국 팀이 같은 조가 됐어요?
예, 조 추첨을 했습니다.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누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각 조의 그 상위 2개 팀이 8강에 진출하고요. 8강 진출 팀이 이번 주말인 10월 26일, 27일에 경기합니다. 준결승전은 10월 30일, 31일에 경기가 치러지고요.
네.
결승전 그리고 3위 결정전은 11월 3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미국은요 성인 여자 월드컵하고는 또 다르게 17세 이하 대회에서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미국은 2008년에 그 첫 번째 대회에서 준우승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네.
당시 북한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했던 건데요.
네.
그 이후로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2년 대회에서 8강에 올랐지만 또 나이지리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U17, FIFA U17 여자 대표팀의 프로 선수들이 포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엔젤시티 FC팀의 케네디 플러 선수를 들 수 있고요.
네.
하지만 10월 16일 스페인과의 첫 경기에서 3-1로 졌고요. 콜롬비아와의 그 10월 19일 경기에서는 2-0으로 이겼습니다. 자, 22일에 한국과의 경기에서 5-0으로 이기면서 미국 여자 그 17세 이하 월드컵팀 8강에 올랐습니다.
네. 한국하고 북한은 과거 우승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2008년과 2016년에 우승했고요. 한국은 2010년에 딱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2018년과 2022년에 우승을 해서 북한과 우승 횟수가 두 번으로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적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북한부터 볼까요? 북한은 네. 8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에 그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북한. U17 여자 월드컵 경기에서도 멕시코에 4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네. 이 U17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네.
자, FIFA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제어할 수 없는 북한, 케냐마저 완파하며 8강에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자, 10월 20일 열린 케냐와의 경기에서 서류경 선수가 경기 초반에 중거리 슛으로 두 골을 터뜨리고요. 리국향 선수가 종료 4분 전에 추가골을 보태면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자, 한국은 22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0대 5로 패하면서 무승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경기 소식 알아봤고요.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마에스트라 김은선입니다.
예.
우선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보죠.
예. 자, 방금 마에스트라라고 하셨는데요. 여성 지휘자를 그렇게 부르죠.
네.
남성 지휘자 마에스트로에 비해서는 좀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김은선 지휘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에스트라 김, 한국 출신 지휘자입니다.
네.
최근에 44살이 됐습니다. 고향인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작곡과 지휘 공부를 한 뒤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원에서 유학했고요. 2008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열린 국제오페라 지휘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여성 지휘자,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떠오르는 스타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이어서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이 오페라단에 부임하면서 미국 오페라계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네.
작곡가 베르디의 레퀴엠인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 춘희 등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름을 알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요.
네.
다양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주요 오페라단의 정규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여성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세웠다면서요.
네네. 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도 음악 감독으로서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과는 별도로 2010년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2020년에는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콘서트의 총감독을 맡아서 또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에스트라 김은선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바로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네.
김은선 지휘자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이 2031년까지 5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계약은 2026년까지였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김은선 감독이 오페라단의 예술적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왔고 각 작품의 활기, 감수성 그리고 인간미를 더해서 오페라를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는 이 오페라단 단장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네.
김 지휘자도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예술가와 제작자, 행정가와 관객들의 헌신으로 이 변혁의 순간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기리며 계약 갱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고의 예술적 성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일 영광스럽다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어떤 무대를 지휘했을까요?
지난 4월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객원 지휘자로 초청받아서 무대에 섰습니다.
네.
이 베를린 필하모닉 하면요. 매우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서양 음악계에서 여성 지휘자가 상당히 드물죠.
그렇죠. 귀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홀리 최 지휘자도 소개해드렸지만 말이죠.
네. 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한국 여성 지휘자를 찾아봤는데요.
네.
우선 그 첼리스트 출신의 장한나 씨가 있고요.
그렇죠.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성시현 지휘자도 있습니다. 빈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여자경 지휘자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BBC 방송의 뮤직 매거진이 오늘날의 최고 여성 지휘자 19명을 소개했는데
네.
그중에 그 세계 각국 출신의 여성 지휘자 명단 속에 한국인 장한나 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6일 이란의 미사일 제조 및 방공망 관련 군사시설에 연쇄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여러 지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하고 집중적인 폭격 작전을 완수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귀환 중이라면서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 등에 따르면 이란 공군 방공사령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방공 시스템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했다며 이스라엘군 폭격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으로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습과 관련해 이란 외무부는 외세의 공격적 행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여러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요아브 갈라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전과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종식과 중동 지역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어제 통화를 했다며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고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며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바논과 관련해 블루라인 양측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루라인은 지난 2000년 유엔이 설정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뒤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가해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5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주택가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에서도 주택 3채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2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중과 지상에서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가자 북부 자발리아 소재 의료시설들 중 하나인 카말 아두안 병원에 이날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동원해 기습 공격을 가한 뒤 병원 외부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지역에서 지난 하루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사망했으며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에서도 10대 소녀를 포함한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6일 밝혔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의 세르히 리작 주지사에 따르면 드니프로에 대한 러시아의 밤사이 공격으로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25일에는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다층 주거용 건물을 공격해 최상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적인 방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동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통신 시스템 일부에 침입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대선 캠프 데이터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 시사는 25일 성명을 통해 상업통신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중국과 연관된 해커들이 배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입이 감지된 즉시 피해 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조상진이었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